우리 선지서 지난번에 이제 서론부터 시작을 해서 선지자들이 어떤 부르심을 받고 세워지는가를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고, 이런 모든 선지서들의 우리가 서론을 배우는 이유는 이것이 굉장히 모든 선지자와 선지서를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또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 구원의 현실로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다 연결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선지서에 대한 서론을 먼저 중요하게 보고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서론을 살펴보고 있는데, 먼저 선지자들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개인적인 택하심으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 특별히 제사장들은 어떤 레위지파라는 족보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지만 선지자들은 다 개인적인 부르심을 받고 세워져요. 택하심을 받고 성경 여러 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지자들이 꼭 하는 체험이 있는데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선지자 사역을 하게 하세요. 성령님의 체험을 하고 성령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겪는 가장 중요한 경험 아니면은 현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려가서 하나님의 공회로 참여가 된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 23장에 찾아봤는데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공회까지 참여되어 영광의 보좌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기서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그 입에 담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사역을 하게 되는 걸로 쓰임을 받는데, 그래서 거기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공회에 참여되지 않은 자들이라.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지도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입에 품은 자들이 아니라 그저 사람의 소견대로 자기의 뜻에 따라 사사로이 말씀을 전하는 자라.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전하는 말씀의 특징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즉 예를 들자면 여기서는 뭐라냐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너희들은 다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잘될 거라는 거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다 잘되기를 원하고 전부 그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성경에도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고 다 그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씀 이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죠. 우리들의 죄의 현실, 심판의 현실, 거기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천국에 주시는 가장 큰 영원한 축복,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죄인들은 그저 자기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죄인들의 그 죄성을 따라 사역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들의 메시지에는 복음이 없다고 하세요. 죄와 심판, 구원, 은혜,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이 없고 오직 육체의 자랑, 세상 축복, 세상 평안,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게 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부르심이 너무나 중요해요. 나중에 연결을 하겠지만 예수님도 이런 세 가지 부르심으로 오세요. 예수님도 만세전부터 개인적으로 택하심을 받아요. 그 택하신다는 뜻이 이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기 위해 택함을 받고 선지자로 오시기 위해 택함을 받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보면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공회에 참여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으셨던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오세요. 말씀의 본체로 오셔서 선지자 사역을 하시는데 그 똑같은 경험을 누가 하게 하시냐면 교회가 하게 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교회가 이 땅에서 택함을 받고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특별하고 개인적인 택함을 받고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예로 방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 말씀이 막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에서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거죠. 다 선지자 되는 시대, 하나님 백성들이. 근데 그때가 왔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선지자들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지금 우리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제 나중에 결론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결론으로 가는 게 조금 길어요. 그래서 미리 조금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면 오늘 할 거는 그 네 번째 구약의 선지자 대표 모세 있죠. 예, 거기를 볼 텐데. 이런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물론 모든 선지자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지만 이런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과 같은 모든 선지자들의 원형같이 세워지는 인물이 있어요. 구약에서. 물론 그도 예수님의 형상으로 세워지지만 구약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세워지는 선지자 하면 누굴까요? 모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에게는 모세가 있다 그래요. 이제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로. 그래서 모세가 마치 예수님과 같은 모든 선지자들, 그 이후에 세워지는 선지자들의 원형처럼 세워져서 모세 같은 선지자들이 세워지고 하나님도 모세한테 뭐라 그러셨죠?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계속 세워가겠다.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끝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세워지는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선지자들이 세워지는 것에 원형 같은 역할을 하는 자가 구약에서는 모세였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조차도 세워지는 선지자 형상의 원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구약에서는 모세가 이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읽었던, 방금 살펴보았던 선지자들의 세 가지 특별한 부르심. 하나님의 개인적인 택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가 있는 구름 속으로까지 끌어 들어가서 하나님의 공회에 참여되었던 구약의 선지자들의 대표는 모세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안까지 들어가죠. 백성들은 못 들어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보좌고 하나님의 공회였어요. 거기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를 나눴던 자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듯이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개인적인 부르심을 받게 돼요. 몇 살 때 부르심 받죠? 선지사역을? 80살이에요. 그거 참 왜 젊었을 때 안 하시고 80살까지 기다리셨을까? 어쨌든 80세 때 모세가 그런 모든 광야에서의 과정을 거치고 그러나 모세가 80세 이전에 믿음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벌써 애굽의 왕자됨을 버리고 나올 때부터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여 벌써 믿음을 가지고 살았죠. 그런데 80세 때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하고 개인적인 부르심을 받게 되고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 공회까지 영광의 구름에까지 참여하여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를 나누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과 입에 담고 전하는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모세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형자 하나님 예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모세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 감당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이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선지 사역을 하고 언약 중보자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하고 언약을 깨면 죄와 심판을 선포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모세에게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역할이 있었다는 거죠. 아까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모세를 중심으로 마치 모세를 뭐 원형과 어떻게 보면은 그 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이 뭐죠 뭘 가지고 집을 짓죠? 청사진 같이 청사진처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계속해서 세워 가시는데 모세를 중심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걸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 같은 선지자를 세워가는 현실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우시는 것에 매우 중요한 패턴이 있는 것을 발견돼요. 물론 족보를 따라서 세워주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모세 같은 선지자를 세울 때 중요한 패턴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창조의 패턴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48절 49절 거기 있죠.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우리 온 인류가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이제 태어나게 되냐 하면 흙에 속한 자 우리의 행위 언약의 첫 번째 대표가 있었잖아요. 실패했지만 그게 누구죠? 아담이에요. 만약에 아담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는 타락하지 않은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아담의 형상을 가진 죄인으로 이제 우리가 태어나는 거죠. 그런 현실을 얘기하실 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구원은 뭐냐? 처음에는 범죄한 아담의 타락한 형상으로 태어났던 죄인들이 이제는 은혜 언약의 중보자여 온전히 의로우신 예수님, 즉 둘째 아담을 형상을 따라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것이 구원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나귀는 첫 번째 타락한 아담의 형상으로 났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로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거듭났잖아요. 그거는 누구의 형상일까요? 새로운 아담, 둘째 아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부르심을 받는 거죠. 이러한 새 창조라 그럴 수 있죠. 새로운 창조의 패턴이 이 모세 이후에 선지자가 세워지는 패턴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이게 왜 중요할까? 중요해요. 나중에 우리가 참 선지자인 예수님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에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모세를 시내산 언약, 곧 옛 언약의 중보자와 선지자로 세우시고요. 일단 하나님 형상으로 모세를 변화시키신 후에 그 모세의 형상을 따라 이후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새롭게 창조해 가시고 언약 중보자로 세워 가세요. 그러니까 언약 중보자로서의 모세의 역할은 자기 형상으로 이후의 선지자들을 세우는 역할까지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를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세는 다른 선지자들과 달라서 나와 직접 대면하여 얘기를 나눈 자였다. 다른 선지자들과 달라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구약의 최고 영광을 누린 자였어요. 물론 모세가 누리는 그 당시의 영광하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영광하고는 뭐가 더 클까요? 우리예요. 모세가 아무리 대면하여 했을지라도 여전히 시내산 영광에 거하시던 영광의 구름 속으로 가서 대면한 거지 우리는 어디까지 들어가요? 천국 지성소까지 들어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세가 더 많이 누린 것 같아요. 왜? 직접 눈으로 보고 실제로 막 오감으로 체험했으니까 우리도 그걸 자꾸 원한다고요. 그래서 뭔가 체험하면 그게 내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천국 현실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더 많은 영광을 누린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체험신앙의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 체험신앙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믿음 안에서 누리는 축복의 현실을 더 큰 것처럼 착각을 하게 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누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천국의 현실이 훨씬 더 완전하고 영원한 거죠. 우린 지금은 믿음으로 누리는 거죠. 어쨌든 다른 선지자들은 환상이나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지만 모세는 거기서 더 나아가 직접 하나님 영광을 대면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 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앞에서 지나가기도 했죠.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나는 여호와라 나는 I am who I am 하면서 지나가셨잖아요. 또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예, 여호와의 형상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형상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은 그 임재의 현실을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걸로 즉 구름과 불기둥과 같은 현실로 보여주셨을 뿐이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 계신 보좌가 있는 그 영광의 구름 구약에서는 영광의 구름이 중요해요. 이 불기둥 구름기둥 할 때 그 영광의 구름 안에 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신 거죠. 영광의 구름이 하나님의 보좌였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승천하실 때 구름 속으로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기 우주 멀리 가셨다는 뜻이 아니라 영광의 구름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가셨다는 승천하신 걸로 우리가 봐야겠죠. 어쨌든 그 구름 속으로까지 들어가 마치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했던 자, 대면하여 교제를 나눴던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가장 큰 영광을 체험했고요.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의 대표격이라. 왜 그렇게까지 한 자는 없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이끌렸지만 환상 중에 우리가 영광 중에였지만 그렇게 이끌린 걸로 봐야죠. 어쨌든 모세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이렇게 받아서 어떤 일을 감당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왕의 영광과 권능을 모세에게 주셔서 세상 왕국들을 향해서는 하나님 심판의 사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애굽 바로왕한테 가서 심판을 선포하고 애굽 땅에도 심판을 선포하고, 그런데 그뿐 아니라 하나님 왕국을 위해서는 자기 백성들의 언약 중보자로 세우시고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그의 입에 두시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말씀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새롭게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고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서 대화 나누고 교제를 나눔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왕국에 대한 열정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논 대상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거룩한 언약을 중보하는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모세는 변화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앞에서 교제를 나눌 때에 정말 일시적이었지만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빛으로 빛나게 하셨죠. 그래서 수건을 가려웠죠. 곧 영광이 사라질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 모세가 이후에 모든 선지자들의 원형처럼 세워져 그와 같은 형상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세움을 입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진짜 원형은 아니었죠. 모세마저도 선지자 형상으로 세워지는 원형이 계시는데 말씀이신 하나님, 결국은 누구세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처럼 하나님이 새롭게 변화시켜서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새롭게 하고 나라에 대한 열정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의논 대상인 친구처럼 삼으시고 말씀 사역을 하게 하시는데 사실 우리도 같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내가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친구는 어떤 자냐? 마음을 나누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누는 자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 품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연락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랑 누구처럼? 다윗과 요나단처럼 한 마음을 품고 한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그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 같이 하나님 나라의 열정을 가지고 일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참여하는 그런 현실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는데 모세도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 고기 18장 15절하고 18절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구하리라. 예. 그래서 모세와 동등하지는 않을지라도 모세 이후에 모든 선지자들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지자적 형상을 따라 모세와 같은 영광으로 모세와 같은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패턴이 마치 아담의 형상을 따라 그 후손들이 태어나고 이제 앞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거듭나게 되는 그 패턴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시내산 언약의 중보자인 선지자 모세의 형상으로 이후에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세움을 입게 돼요. 그러니까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교회를 성령님을 부어 자기처럼 선지자 되게 하시는 그때를 미리 가리키게 하시는데 그래서 모세가 구약의 선지자 형상의 원형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선지자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선지자 형상을 따라 다른 선지자들에게 그 형상을 전해주는 도구와 같이 쓰임을 받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게 됩니다. 거기 출애굽기 33장 9절 11절 있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34장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예,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안수를 받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모세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이 여호수아에게도 임하고요. 모세의 선지자적 형상으로 여호수아가 변화를 받아요. 그래서 모세와 동등하지는 않을지라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세움을 받고 모세를 잇는 모세 뒤에 이스라엘의 언약 중보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걸 누굴 통해 하시냐면 모세를 통해 하세요. 모세의 형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영광의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공회로 참여되어 변화를 받아요. 그 영광의 구름이 그 당시에는 어디에 있었냐면 장막 안에 거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성막 안에. 여호수아가 그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나오질 않아요. 안 나오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가 너무 좋아서 안 나오고 싶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성령님의 지혜로 충만한 성령님의 사람이 되어 이제 여호수아도 하나님 왕국에 대한 열망을 품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왕국으로 세워가시고요. 열방의 심판자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진멸을 하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가졌던 언약 중보의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와 여호수아로 연결되는 예가 또 보여져요. 구약에서. 모세를 이어서 모세는 죽잖아요. 모세에서 계속 이어져 내려와서 선지자가 그와 같이 생기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열왕기 하 2장 12절 15절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같은 패턴이 보여져요. 모세는 죽지만 모세 형상으로 선지자가 세워지는 패턴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엘리야 선지자에 의해서 누가 세워지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세워지는데 마치 모세의 형상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선지자로 세워지듯 엘리야 형상을 따라 엘리사 선지자가 세워지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모세는 여호수아를 안수해서 이제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 공회로 참여되고 이렇게 되는데 엘리사는 어떻게 세워지냐면 엘리야한테 옷을 부여받아요. 예, 그 영광의 옷을 입는 것처럼 옷을 부여받는 모습으로 엘리야의 선지자 형상을 부여받고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아서 그와 닮은 선지자로 세워지는 모습이에요. 나중에 보겠는데 부여받다는 뜻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다는 의미예요. 이런 의미를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살펴볼 텐데 즉 이게 첫 창조로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아담을 짓는 모습 있죠. 그게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 형상을 물려주는 모습이에요. 그와 같이 선지자의 이런 형상이 물려지는 것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지는 연속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실제로 여호수아가 모세를 자기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를 자기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걸 따라가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처럼 여기는 아담에게도 선지자 형상을 주었고 그 이후에 비록 타락했지만 계속해서 선지자 형상으로 새롭게 하신 성도들을 모세까지도 자기 아들처럼 물려서 자기 형상을 주시고 계속 물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구약은 이것이 한계가 있었고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왜?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몇 명만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요새 사무엘서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이 사무엘도 선지자 가장 중요한 선지자였죠. 하나님 왕국이 세워질 때. 근데 선지자 학교처럼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임했던 성령님이 그 선지자들에게도 임하게 되고요. 사울이 거기 꼈다가 막 자기도 막 방언을 하고 막 예언을 하고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계속해서 그것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어지다가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모세 때. 즉 모세에게 임했던 성령님이 모세가 나 혼자서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각 지파에서 70장로들을 세우는데 그 70장로에게 모세에게 임했던 성령님이 그 70장로들에게도 임해서 그들이 예언을 하고 선지자를 더 많은 70명의 장로들에게도 모세에게 임했던 성령님이 임하고 선지자 사역을 맡겨서 그들이 모세와 같은 사역에 참여가 돼요. 그런데 이때는 모세가 어떤 하나님한테 이 부탁을 했냐 하면 나 혼자 이 백성 감당 못하겠다. 나 여기서 죽여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0명 세워라. 너에게 부었던 성령 똑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줘서 너의 사역을 담당하게 해주겠다. 이런 모습이었지만 비록 그 안에는 모세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또 죄악도 섞여 있었겠지만 이런 일이 장차 예수님 때 일어나요. 예수님도 예수님에게 부어졌던 그 성령님을 모든 예수님 백성들에게 부어줘서 다 선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 예수님 나라의 사역으로 불러주세요. 그거는 예수님이 나 혼자 사역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아유 아버지 나 죽겠어요. 좀 막 다른 사람 나눠갖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과 자기와 같은 똑같은 아들들로 자기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아들처럼 모든 성도들이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중에 이제 뭐하고 연결을 할 거냐면은 사도행전 2장이에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부어지시는 사건이 이 선지자 형상으로 우리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런 걸 좀 잘 생각해야 돼요. 무슨 그 오순절 사건이 지금도 해가지고 우리가 방언이 있냐 없냐 지금 그런 걸로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놀라운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약속하신 기쁘신 뜻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봐야지 뭐 지금도 방언이 있냐 없냐 뭐 지금도 성령이 받으면 이거 하냐 안 하냐 이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 사건이 뭘 의미하고 있는가 를 우리가 이 선지서의 모습을 통해 다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70장로부터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연결해서 볼게요. 빨리 결론으로 안 가서 조금 답답하죠? 하지만 네. 꼭 갈 거예요. 어쨌든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요. 우리 금요 성경 공부 시간에 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예수님 닮은 삶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잘못하는 것도 많고 예수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비록 아기와 같은 모습, 어린 자녀와 같은 모습일지라도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드리고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쉬지 않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 기쁘게 또 때때로 하나님의 징계 아래서 회개도 하고 또 일어서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온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